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외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 이러라. 아멘. 바울의 전도 사역에 관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바울의 사역을 도운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또 그들의 헌신을 사도행전 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지금 저희가 17장, 18장 찾아보면서 바울의 동역자로 나온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볼로입니다. 이런 모든 동역자들이 주께 헌신된 자들인데 오늘 저희는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에 맞추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에 힘을 얻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들은 로마에서 살고 있다가 유대인 추방 칙령에 의해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온 사람들입니다. 마침 바울과 같이 천막 만드는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라 바울이 이들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어 생업을 하면서 또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같이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에도 유대인들의 방해와 회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이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가 기회를 찾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방에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새로 오게 되었는데 그 총독에게 재판을 청하게 되어서 결국 그 재판을 통하여 바울의 잘못됨을 고발하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쫓아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갈리오 총독이 너희 유대인들끼리의 문제가 아니냐, 나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하고는 재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에 격분한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네네를 붙잡아다 때리죠. 이러한 소동과 이제 폭동이 일어나자 이제 얼마 되지 않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에베소로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누가는 또 한 명의 동역자인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는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당시 이 3대 철학 도시가 있는데 바울이 지나온 아테네 그 도시와 또 바울이 태어난 고향 다소 그리고 이 아볼로가 태어난 고향 알렉산드리아 이 세 도시가 헬라 철학의 유명한 도시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를 우리가 이제 어디서 많이 듣게 되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파벌이 나뉘어서 다툴 때 바울파, 개바파, 예수파 그리고 있었던 것이 이제 아볼로파입니다. 어떻게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아볼로의 의도는 아니지만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에 있게 되었는가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이제 에베소에 갔는데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이 아볼로가 이 아굴라하고 아볼로가 계속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에베소에 왔다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아볼로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언변이 좋고 이것은 학문의 깊이가 깊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도를 일찍이 듣고 믿어서 예수에 관한 것을 아주 열정적으로 말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런 그가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그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능통한 자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사역과 또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을 잘 알고 있기는 하는데 그러나 이 예수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풀어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볼로는 거기에서 참다운 복음의 내용을 접하게 되고 더욱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나왔는데 바울을 쫓아 이 아볼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가야로 자기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러면은 고린도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가라 이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서 고린도에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에 속하게 되고 거기에서 사실은 목회 사역을 이 아볼로가 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는 이러한 브리스길라와 아볼로의 모습들을 그려내면서 이들의 어떤 공통점을 보자라고 한다면 헌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이들이 이런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이들이 바울과 함께하는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삶에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들의 삶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또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자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살고 있다가 고린도로 와서 사실은 정착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바울이 주의 사역을 위해서 같이 가자 하니까 다시금 고린도에서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바울을 쫓아 나서게 됩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들이죠. 여유가 있고 또 안정적이고 보호받을 수 있는 여러 장치가 있는 것들을 다 끊어내고 또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는 이런 낯선 자리를 쫓아 나서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들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 바울이 좋아서 무작정 따라 나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너희는 여기 남아서 사역을 하고 있어라 나중에 내가 기회가 되면 여기 다시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혼자 떠났는데 만약에 바울이 좋아서 바울만 따라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럴 때 마음의 상처를 입고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여전히 그 바울의 부탁에 따라 에베소에서 남아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이들이 고린도에서 나오면서 그래 고린도보다는 에베소가 더 큰 도시이니까 거기 가면 좀 더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쫓아 나온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부부의 마음 속에는 주의 사역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 사역의 그 길에 동행하고 있고 또 주어지는 일을 마다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여서 그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가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바울은 제가 잘 알고 있지만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나에게도 육체적인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신 의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바울의 삶과 사역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또 주의 사역에 임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헌신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바울과 함께 하면서 얻게 되는 세상적 이익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이 손해를 보고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불안하고 두려운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바울과 함께하는 것은 바울이 지니고 있는 고백처럼 그들의 삶에 예수를 가장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주님의 이 땅에 남겨주신 사역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자신들에게 가장 복된 내용이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같은 고백이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또 주를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또 바울처럼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정말 내가 주 앞에 헌신된 자로서 살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쉽게 답을 할 수 없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부분부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데 이 헌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면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대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섬기고 또 애쓰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이루어내고 또 내가 해서 뭔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일단 하게 되죠. 또 뭐가 있냐면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또 찬송 많이 부르고 또 구제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헌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일 쉽게 생각이 되어지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헌신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헌신이 바른 헌신인가라고 할 때 그렇게 헌신한 사람의 삶에서 무엇이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이루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불이나 또 독선이나 아집이나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폄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헌신자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찾아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하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들은 다 모두가 주님을 쫓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마치 주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꿰뚫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주신 말씀이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헌신된 자로서 주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무엇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하였다라고 이 히브리서가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을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고 하는 것도 그가 믿음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그가 믿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훌륭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전생에 간섭하시고 이끌어오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생애에 세세히 간섭하셔서 이루어내시는 일들이 하나하나의 증거와 같이 모세의 삶 속에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있어야 할 때마다 다 드러나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그리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 만들어내셔서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그가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삶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음을 이 히브리서가 본격적으로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리고 100세의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 이삭을 바칠 때가 되어서야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삶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바꾸어 내시고 또 그로 하여금 이 믿음 있는 고백과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른 헌신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준비되어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른 헌신의 고백을 가지고 주의 일에 애쓸 수 있도록,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다듬어 내시고 우리를 이끌어 오신다는 것이 바로 이 헌신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의 기억을 돌아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오후 예배 때, 저녁 예배 때 헌신 예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달은 남전도의 헌신 예배, 그 다음 달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 청년 헌신 예배, 중고등부 헌신 예배, 교사 헌신 예배, 끝없이 헌신을 이제 강조하고 또 그래야 한다라고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헌신은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책임과 사명들을 감당한 일들을 우리가 이 헌신을 통하여서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바른 헌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다듬어 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훈련시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헌신한다 하면서도 숱한 시행착오들을 거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일이 헛되어지는 것도 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시는가를 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고백하게도 하실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어야 우리가 헌신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좋지 않은 결과가 있어서 우리가 헌신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들도 아닙니다. 어디에서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로운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큰 은혜의 고백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쫓겨났죠. 그리고 또 시끄러워지면 마치 도망 나오듯이 여러 도시들을 다 도망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좀 많은 결실도 맺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나약해진 때도 있었지만 결국 이 바울에게도 이 사역의 시간과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개입하셔서 그를 다듬어내시고 단련시키시는 시간으로 삼아가시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의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저희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에게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우리도 여러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틀린 것들을 잡아내야 하기도 하고 또 우리도 헤매기도 하고 또 우리가 했지만 뒤집어 내야 하는 일들도 있고 잘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다시 해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다 허용하시죠. 허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고 있다는 것, 부름받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백에 담겨야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일들이 가장 선한 일들이고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내 삶이 가장 복되다는 고백, 이 여러 과정과 오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그렇게 다듬어내시고 만들어 가시는 은혜들을 우리의 삶에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들었던 그 귀한 말씀,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 예수로 인하여서 삶을 사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증거를 내놓듯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증언하듯이 내놓아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크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광되게 하시는 이 일들이 참 감사하다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신자로 사는 것, 실패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세상 앞에 보란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내놓아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내 자랑이다, 내가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고 그리하여서 헌신된 자로서의 복된 생애를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전에 주의 백성으로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해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헌신자로 온전히 그리고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헌신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자리요 복된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믿음을 가지고 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주의 열망을 위하여 사는 자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오니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복음을 이 세상 앞에 증언하는 자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